카일 더넘 박사, 구조와 신학 자문, 세션 2. 저작권 2024 카일 더넴, 카일 더넘, 및 테드 힐데브란트, 테드 힐더브랜트. 자문의 구조와 신학을 강의하는 디아어, 카일 더넘입니다. 세션 2. 진보된 지혜와 사회적 적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문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이 지적 엄밀함과 복잡한 지혜를 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자문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의 서문에서 시작되고 설명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문의 처음 일곱 구절이 어떻게 자문의 지혜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지 보았습니다. 즉 정의, 공의, 성실의 미덕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그것을 솔로몬의 잠언으로 구성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니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이 책의 처음 아홉 장인 프롤로그를 살펴보았을 때 나는 그 장이 부인 지혜와 암묵적인 조언을 동반하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가정 환경에서 젊은이를 위한 기본 훈련 요법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된 성인의 문턱을 시작하는 청소년기의 인격을 형성하고 점점 더 큰 형태의 리더십을 열망하면서 세상의 위험과 요구를 헤쳐나가는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지혜집이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지혜집인 한 장부터 아홉 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지혜 모음집인 솔로몬 원, 살로몬 원, 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1세를 근본 지혜로 정리했습니다. 즉, 우리는 초보적인 지혜에서 근본적인 지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핵심 사항은 무엇입니까? 여기 잠언 10장 1절에는 이 부분도 솔로몬의 지혜 아래 있는 부분임을 암시하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1, 살로몬 1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모음집에는 히브리어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숫자값과 동일한 375개의 잠언도 있습니다. 몇 가지 연결은 프롤로그로 돌아가서 이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다음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격언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프롤로그에서 설명된 원칙에 대한 발전적인 사회적 맥락을 제공하는 보다 구체적인 예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 섹션은 두 섹션으로 나누어집니다. 10에서 15장에서는 위로운 지혜자와 어리석은 악인을 대조하는 대조 잠언과 16에서 22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우신 지혜로움 왕에 초점을 맞춘 종합 잠언으로 구성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종류의 행동과 어울리는 올바른 종류의 사람들과 잘못된 종류의 행동 및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 대조되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특정 규범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정교합니다. 즉, 특정 주제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 수준을 제공한 다음 일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통합된 컬렉션인 섹션으로 이해되었을 것임을 암시하는 이집트 지혜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에는 한 장 6절의 현자들의 말을 되풀이하는 22장 17절의 현자들의 말인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알려주는 몇 가지 문학적 연관성을 봅니다. 여기서 프롤로그 끝부분에 나오는 여인들의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는 10에서 15장에 대조되는 잠언을 예고합니다. 즉, 솔로몬 1A장 10에서 15장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이러한 대립적이거나 이분법적인 범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엔즈베리는 이러한 격언에 인간 중심적 차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군주제와 같은 특정 범주와 관련된 인간 존재와 경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군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책의 후반부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발전할 것입니다. 공동체와 가족, 그리고 신학적인 방향에 초점을 맞춘 신중심적인 관심이나 관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유형의 인물에 대한 야외의 성품과 그가 선호하는 자와 정죄하는 자를 구별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우리는 프롤로그에서 우연히 소개된 캐릭터 유형이 이제 더 큰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여성은 더 이상 초점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번 컬렉션이 끝날 무렵에 다시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탐색하기 위한 준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할 것 중 하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혜는 아버지가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한 장과 두 장에서 부모의 지시를 듣도록 권고하는 연설의 시작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8절 또한 프롤로그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우려사항을 반영하는 지혜의 어휘에 주목할 만한 사용도 있습니다. 서문의 10개 연설에서 우리는 아들, 훈계, 지혜, 지식, 교활함, 슬기로움, 가르침, 명령과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젊은이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요소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솔로몬 1비장 16장부터 22장까지는 이러한 주제를 강화합니다. 즉, 솔로몬서 한 장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갈수록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한 그림을 제공하여 주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더 많은 도전과 복잡성으로 보여지며 초보 리더는 그의 수반되는 함정을 탐색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합니다. 여기에 지혜 교육은 신성한 힘의 중재자로서 군주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보다 미묘한 묘사를 발전시킵니다. 즉, 이진 세계의 군주제보다는 여기 첫 번째 섹션에 더 큰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는 신성한 힘의 중재자입니다. 지역사회는 단지 젊은이가 사는 곳이 아니라 그가 신중한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 됩니다. 가족은 단순히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영역에서 그 자신이 결혼관계의 맥락 내에서 조화, 평화, 정의를 찾고 있는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는 복잡성의 더 큰 움직임을 암시합니다. 여기에는 의인과 죄인을 향한 야외의 성품에 대한 신중심적인 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의, 신성한 전지성, 신성한 주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윌리엄 브라운은 이 두 부분에 있는 잠언이 여러 영역에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에서 사회적 우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성격 유형에서 추상적인 성격 특성에 이르기까지, 배양된 침묵, 즉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에서부터 진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웅변, 올바른 종류의 말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노선을 따릅니다. 꾸밈 없는 정의에서 더 복잡한 사회 정의에 이르기까지. 즉, 지도자가 야외의 성품에 맞춰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사회의 맥락에서 토라의 규범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되는가? 따라서 솔로몬 1비장은 지혜의 한계, 지혜의 참된 근원이신 야외, 심지어 솔로몬 1A의 대조에서 처음에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예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더욱 정교함을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보면 솔로몬 한 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대조하는 잠언의 대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구체적인 예와 시나리오가 지배적입니다. 이곳은 젊은이가 자신이 열망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종류에 대해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가 실천되는 구체적인 예와 시나리오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종합적인 잠언이 있는데 이 잠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롭고 지혜로운 왕의 역할에 더 다양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이것을 젊은이가 어른들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먼저 어울릴 올바른 유형의 사람들, 올바른 권위 구조,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에 비유합니다. 당신은 현명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지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복잡성이 커짐에 따라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리더의 유형, 직장에서 일할 때 가질 수 있는 상사의 유형에 대해 더 미묘한 초상화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적용하는 데에는 더 큰 정교함이 있습니다.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적인 요소가 성숙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의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좀 더 미묘한 이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인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미묘한 차이와 복잡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색하는 것이 지혜 적용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2부에서는 권위, 돈, 가족과 관련하여 더욱 복잡한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과 맥락에서 지혜를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연결, 지혜 모험의 이음새에서 이전 자료를 반영하고 독자의 감동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합되었다는 표시를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섹션의 열기 및 닫기 솔기는 의도적으로 배열된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학습자가 자신의 마음과 성격에 이러한 미덕을 심어주기 위해 이 자료를 숙달하면서 리더를 열망하는 학습자를 위한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1절부터 8절을 시작하면서 현자가 서문의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됨을 알리는 신호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10장의 처음 8-9절에서 성공적인 지혜 추구에 필수적인 의인과 지혜자의 성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10장의 처음 8절 가운데 2절, 3절, 6절, 7절에서 4번 이인을 암시하고 있고 10절, 1절, 8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중간절 2절, 3절, 6절, 7절과 대조하여 의로운 성격 유형과 사악한 성격 유형의 예를 제공함으로써 단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분석할 때 솔로몬서 1A장의 시작 부분에서 이러한 지혜 용어의 배열은 지혜 교육의 점진적인 확대를 나타내며 우리가 의와 교정의 서문에서 본 지혜와 교정에서 커리큘럼을 따라 더 나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장 3절과 5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인격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용어 학함, 학함, 인 이 개별적인 현명한 사람과 복수형의 현명한 사람은 이 섹션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됩니다. 단수 현명한 사람은 이 책에서 30번 중 이 부분에 17번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서 1A장에 9번 등장하고 솔로몬서 1B장에는 8번 등장한다. 이 컬렉션 내에서만 현명한 아들이 현명한 개인의 하위 집합으로 간주됩니다. 10장, 11장, 16장에도 마음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복수형 현자의 등장도 여기서 가장 일관적이다. 이 책에는 이 용어가 17번 중 10번 나오며 솔로몬서 1A장을 제외하고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행동, 신중한 말, 수용적인 청취에 참여하며 이는 현명한 사람이 제시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됩니다.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 연결된 용어의 유형을 의미하기 위해 함께 배치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12장과 15장의 혀, 14장과 15장의 입술과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로서의 현명한 기능과 지혜의 전파, 젊은이가 이 경계 단계에서 찾아야 할 일종의 동료들입니다.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 한 장의 시작 부분이고 지혜로운 자의 성격 유형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솔로몬 한 장은 20에서 11장에서 왕에 대해 언급하고 20에서 12장에서 지식의 신성한 범위를 언급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또한 20에서 15장에서는 시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격언은 이 문학 섹션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야심찬 현자에게 이제 집에서 궁전으로 옮겨진 권위를 존중하도록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앞장서서 중앙에 있기보다는 왕이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임 관리는 시정이 주어졌을 때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자기 훈련을 익힐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극기는 20장에서 12장까지의 은혜로운 지혜 구도자에게 지혜의 전파를 감독하시는 야훼 자신으로부터 더 큰 지식을 배양할 것입니다. 그는 지혜의 단계를 거쳐 진보하는 초보 현자입니다. 여기서 지혜의 가르침은 성인을 구체화시킨다. 그것들은 물질적 형태로 구체화되었으며 현명해지기를 추구하는 신흥 청소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행동과 의사결정의 종류와 패턴을 예시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헤쳐나가면서 복잡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분법적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지혜의 문지기이자 전파자인 현자의 이러한 성격 유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모방하고 그들과 연합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섹션으로 이동하면서 사회적 관계 유형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왕은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더 넓은 세상에서 그가 직면하게 될 권위의 유형과 그러한 종류의 리더십과 그에 수반되는 함정을 가장 잘 탐색하는 방법에 다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저명한 사회 집단입니다. 그들은 문지기이자 지혜의 동반자이며 젊은이가 찾고 본받아야 할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관계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는 그가 만나게 될 사람들의 종류를 이해하기 위해 더 복잡하고 미묘한 세계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현명한 것에 대해 배우고 그들의 행동을 모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현자들의 말처럼 22시 17분에 나오는 이 섹션 다음에 다른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본문은 이것도 역시 현자들의 말씀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담론을 구성하는 문학적 부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서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현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장 6절의 서문이 어떻게 젊은이가 지혜로운 자의 말처럼 추구해야 하는 지혜의 범주 중 하나를 제공하는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책의 목적을 제시하기 위해 이것이 22시 17분에서 구체화되었음을 발견합니다. 즉, 이 현명한 성자들은 젊은이가 자신의 삶에 심어주어야 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문의 주된 이유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수업의 장르와 유형이 마비적 담론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10장부터 22장까지의 특징을 이루는 두 줄의 잠언이 아니라 경고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46개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중 3분의 2는 금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이제 솔로몬 한 장의 다소 이분법적인 격언을 넘어서 특정 사물에 대한 행동사고와 태도를 따르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더 많은 가시성이 있고 더 많은 대중적 리더십이 있는 복잡한 다음 영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것을 거의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젊은이가 피해야 할 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수호는 아버지에게서 성자로, 집에서 궁정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국제적인 풍미를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섹션인 또 다른 이유는 자체 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문은 22시 17분부터 20일까지의 전문으로 시작되는데, 공식적인 권고와 동기부여, 지시 목적과 수신인 식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 내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내 마음을 두라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우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입술에 그리고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오늘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모략과 지식의 30가지 말씀을 써서 옳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너를 보낸 자들에게 진실로 대답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따라서 자체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별도의 섹션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넷째, 이것이 새로운 섹션인 이유는 이 교육 방식의 식별이 22.2일에 당신을 보낸 사람들에게 보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기에 왕실의 규칙과 예절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초기 사회 정치적 지도자를 위한 특별 훈련의 하위 섹션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궁중에서의 예절과 행동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이것이 어민모프의 지시와 같은 일부 이집트 작가들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여기서 현명한 사람들이 매우 두드러진 집단이 된다는 사실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이 책의 17번 등장하고 마지막 부분에도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부서, 즉 지혜의 집합체를 이끌기 때문에 이 섹션에서 중요합니다. 22시 17분절에는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4, 23의 다음 부분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문학적 제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솔로몬 한 장에서 적절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야심찬 현자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혜를 더욱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의 훈계는 젊음의 충동이 지나칠 수 있는 가능성을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리더십의 맥락에서 경건한 직업적 지혜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 섹션에서는 왕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행동, 그리고 왕실 봉사의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점은 왕실에서 살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왕실 생활에 수반되는 특정 프로토콜 요구사항과 위험을 탐색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젊은이에게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모든 면에서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때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기 위해 이러한 미덕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를 특징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책에 담긴 지혜를 볼 때 이것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떠오르는 지도자가 일반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비하하거나 착취하는 행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게석을 옮기지 아니하시며 의인의 소유를 약탈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는 사회정치적 리더십의 맥락에서 사회정의를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짓밟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에게 정의와 친절을 보여주기를 원하며 또한 잘못된 종류의 사람들과의 우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섹션에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미가 급하고 인색하고 어리석고 방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느끼는 유혹은 강력해 보이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입점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유혹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섹션에서는 청소년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성격 유형을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분노와 어리석음, 방종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젊은이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몇 가지만요.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왕에 대한 올바른 존경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 아니라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과 옳은 일을 행할 도덕적 용기를 갖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섹션이 끝날 무렵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학살당하게 되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제지하실 것입니다. 보라.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것을 아시지 아니하시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모르시느냐?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당국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야 하지만 정의와 진실성,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맥락에서 도덕적 용기가 필요한 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그가 학습하는 이 단계에서 갖게 될 지혜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컬렉션 사이의 소액이나 중간 연결이 이 훈련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특정 섹션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문은 정의, 공예, 성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은 현명한 일인과 이인의 말씀의 시작과 끝부분에 반복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서문의 서문과 현자의 말씀에 이어 이 서문은 가난한 자들을 공의롭게 대하는 것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받나요? 그리고 여기서 정의라는 주제가 두드러집니다. 조언은 보안 서약을 피하는 것부터 고대 경계 표시를 옮기는 것을 피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사회에서 착취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당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전통과 권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므로 토라의 규범을 구현하는 올바른 지도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정의와 의로움,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24장, 15장, 16장에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역경을 이겨낸 의인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됩니다. 사회적 리더십에는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권고하고 격려했습니다. 왕은 일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와 함께 경외할 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9장 10절의 프롤로그의 마지막 부분인 야훼를 경외함을 반영한다. 그리고 야훼에 대한 경외심이 다시 강조되는 책의 끝을 예상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24, 23, 즉 현자의 두 번째 명언도 공의와 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예를 들어 첫 번째 섹션의 훈계에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한 장과 마찬가지로 현자 두 장의 말 역시 24장 32절의 현인 양성에 있어서 교정의 중요성에 대한 암시로 결론을 맺는데 그 교정은 그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수정은 게으른 사람, 어리석은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인 사례 이야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지혜가 발전하는 젊은이는 이러한 경향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자의 마른 젊은이가 궁정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다음 섹션인 솔로몬 두 장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솔로몬 두 장은 왕의 인격, 그 지도자가 보여주는 행동의 종류, 그리고 젊은이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두 장으로 넘어가면서 25장과 1절은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기록한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여기 솔로몬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제목을 고상한 지혜, 고양된 지혜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보적인 지혜에서 근본적인 지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자들의 말과 함께 중간 지혜를 보았고, 이제는 고상한 지혜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수준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왕실 문제에 관한 가장 철저한 조언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문학적 제목과 아마도 두 개의 하위 단위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 솔로몬 한 장과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 한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솔로몬 두 장에서도 두 부분을 발견합니다. 솔로몬 한 장은 10에서 15장과 16에서 22장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5장부터 27장과 28장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9까지. 따라서 이 섹션은 왕실의 맥락에서 올바른 행동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잠언으로 시작하고 왕실의 맥락에서 정의와 토라에 초점을 맞춘 반대되는 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후자 부분에서는 대조되는 잠언 모음집을 다시 소개하여 두 개의 솔로몬 모음집을 완전히 순환시키고 첫 번째 모음집의 순환을 마무리합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1장 14장, 16장, 22장이나 24장에 있는 지혜자의 말에서 왕에 대해 이전에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점점 더 왕을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정의를 왜곡하기 쉽고 자제력이 부족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종종 권력에 의해 부패하며 그의 부패는 그의 지도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잠언의 묵시적 수신자가 이러한 지혜 단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제 그는 자신의 초기 리더십 역할을 군주와 더 가까운 위치에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어 통치자의 결점을 관찰하고 비판하는 데 더 가까워집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언급한 저널 기사에서 이 가르침은 2019년 볼러틴 포 비블리켈 리서치 3권에 나온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왕에게 결함이 있고 부패하기 쉬우며 재판이 실패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하는 이 섹션의 여러 잠언을 보여주는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왕은 신성한 힘과 패권을 반영하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두려워하고 이해해야 하는 지도자로서 더 복잡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의 존재.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정의, 공의, 성실에 대한 강조가 전면에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섹션의 연결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2장의 이 부분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2장에서는 서문의 교육 프로그램이 최종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문에서 지혜와 교정, 단순한 종류의 이진적 지혜 용어에서 지혜 단어의 사슬을 따라 이동함에 따라 더 큰 복잡성으로 이동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속 진행하다 보면 지혜자의 말씀이나 잠언 같은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한장 6절에 다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격언이나 잠언으로의 회귀를 봅니다. 왕에 대한 초점이 두드러집니다. 왕이라는 용어는 잠언 25장의 제목과 시작 부분에서 1에서 3장, 5, 6장에서 5번 언급됩니다. 이 부분의 다른 부분에서는 국가를 다스리는 관리들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8, 15, 29, 12, 16장의 통치자, 28, 16장의 왕자, 28, 2장의 사령관과 같은 용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시 리더십에 중점을 둡니다. 이 서문의 공의, 성실이 수렴되는 점은 솔로몬 2장의 이음새에서 특히 왕실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의는 25장 5절의 이 부분 시작 부분에서 왕의 보좌를 세우는 특성입니다. 이 구절은 왕 앞에서 악인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보좌가 공의로 견고히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 특성은 분명히 초점입니다. 그 부분의 끝 부분에는 의로움, 공의, 고결함이라는 특성이 다시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6장에서 사람이 기대하는 법적 정의가 궁극적으로 통치자가 아닌 야훼로부터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이 주제는 29장 7절에 더 보편적으로 제시되는데 여기서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반면 성실한 사람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전 섹션에서 보았듯이 이 내용이 끝날 무렵에 수정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초기 단계가 끝나면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솔로몬 1장 22, 15장의 마지막 부분과 24, 32장의 지혜로운 두 사람의 말과 유사하게 기능하는 수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각각의 사용법에서 성장하는 젊은 현자가 자기 훈련과 자제력을 기르고 교정이 필요할 때 주의를 기울여 교정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이 섹션의 최종적인 문학적 경계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다시 제안합니다. 이 선형적 움직임이 진행됨에 따라 의도적인 배열과 초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런 다음 마침내 책의 마지막 두 부분인 아굴과 느무엘의 말에 도달합니다. 아구르의 말에는 제가 이름 붙인 수수께끼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느무엘의 지혜에는 왕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30장과 31장입니다. 마지막 두 부분은 솔로몬 한 장에서 젊은이가 따라야 할 인물, 그룹의 사람들이 되는 이전의 익명의 현자, 즉 현명한 현자로부터 이동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지혜를 이끌고 지혜를 줍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말,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현자들이 이제 이 외국 현자들인 아굴과 느무엘에게서 확인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외부로의 움직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이것을 이스라엘을 넘어 경건한 지혜운동의 주변부로 이동하는 동심원으로 묘사하며 이 현자들을 특징짓는 마사이족은 이스라엘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아구르, 에거를 만났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이 현자들에게 지쳤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특정 유형의 지혜에 중점을 둡니다. 에거의 말로 이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오 하나님, 내가 지쳤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라고 선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추구는 지쳤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두 가지 지혜 섹션은 서문에 설명된 프로그램의 적절한 끝을 구성합니다. 그들은 겸손, 진실, 질서, 자기 훈련, 정의의 미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를 수행합니다. 토라의 규범으로 이상화되어 야심찬 현자들에게 구체화되고 구체화되는 이러한 특성은 이제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고 이러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상적인 현자와 이상적인 왕으로 구체화되고 구현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영향력 있는 현자, 아굴과 왕 느무엘이 각자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독자는 완전한 원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 세련된 현자와 절제된 왕이 떠오르는 젊은 지혜 추구자의 목표를 구현합니다. 아굴은 구체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는 주로 신성한 공개를 통해 획득된다는 것을 확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 추구의 한계를 인식하는 징계되고 저명한 현자로서의 역할에서 초기 단계의 지혜를 실현합니다. 그는 낮지만 웅변적인 연설가이다. 그는 우리가 네무엘에서 볼 수 있듯이 31장에서 권력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미덕으로서 겸손, 경이로움, 교육에 대한 개방성을 구현합니다. 이전 섹션의 격언은 이제 해석적인 에피그램과 수수께끼로 대체됩니다. 서문은 기본 명언에서 잠언과 현자의 말로, 그리고 해석적인 풍자문과 수수께끼로 이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젊은이가 이미 습득한 지적 엄격함을 적용하여 우주에 존재하는 더 깊고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 지적 엄격함을 사용하면서 밝혀지고 발견되어야 하는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교한 방법으로. 그래서 아구르는 해석적인 에피그램과 수수께끼에 초점을 맞춰 이를 구현합니다. 아구르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그는 지혜에 대한 결정적인 단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궁극적인 이해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잔인하다고 말하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지혜는 오만함을 낳지 않고 겸손을 낳기 때문에 아구르에 대해 마음에 상쾌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지혜를 얻으면 실제로 자신의 연약함, 한계, 지식 부족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수년 동안 살았다면 아마도 그 생각을 경험하거나 확인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지혜 추구에는 겸손한 측면이 있으며 에거는 이것을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의 지혜 모음집의 마지막 부분은 왕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초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30장 27절, 28절, 31절에서 왕의 위엄과 초월성에 대해 세 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에거가 개회 연설에서 칭찬한 겸손에 대한 대위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겸손을 찬양하고 지혜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으로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또한 여기에 특정 사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미미한 어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31장의 왕의 지혜인 느무엘의 말인 느무엘에 도달합니다. 느무엘은 이 책에 대한 결론적인 왕실 맥락을 제시합니다. 그의 설교는 야훼에 대한 경외심으로 구별되는 고양된 산문과 찬양된 헌신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섹션이 끝나면 다시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부분의 시작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느무엘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는 프롤로그에 나오는 어머니의 암시적인 목소리와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귀한 성격을 지닌 여성의 함축적인 목소리를 예고한다. 따라서 이는 프롤로그의 기본 조언을 마무리합니다. 이상적인 현명한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고 다소 분노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남다른 덕을 지닌 아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르무엘은 이미 말했듯이 잠언의 완전한 정점을 제공하며 잠언은 경건과 고향의 어조로 끝난다. 그래서 그의 담론은 31장 1절, 3절, 4절에서 왕과 사회, 사회에서의 그의 역할에 대한 여러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 담화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시정한 것임을 명시하는 경고의 메모, 즉 경고의 어조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7개 컬렉션의 훈련 계획을 진행하면서 많은 섹션을 구성하는 수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결론은 다시 교정과 지혜가 야심찬 현자를 교정하는 방법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암시된 징벌은 솔로몬서 1장 22장 15절의 끝부분, 24장에서 현자의 말, 그리고 솔로몬 2장의 결론을 포함하여 이 책의 다른 단계에서 앞서 본 교정에 대한 강조점을 상기시킵니다. 29장 17절과 19절 서문은 의와 공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한 미덕은 느무엘의 어머니가 그에게 베푼 교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독한 술을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제를 해야 한다. 교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르무엘은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암시로 그의 설교를 끝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혜 프로그램의 적절한 피날레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지혜의 시작인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구현하는 뛰어난 덕을 지닌 여인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 그 손에 열매를 갚아주고 그의 행한 일을 성문에서 칭찬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어머니의 암시적인 목소리, 느무엘의 어머니의 격분한 목소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암시적인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순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지혜는 완전한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사에도 포함된 차트가 있는데 글꼴 크기로 인해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지혜의 움직임이 지혜의 선형적 진행과 발전을 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개요입니다. 그것은 가정 환경의 프롤로그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주된 현자이다. 지혜의 여인이 눈에 띄고 경험이 부족한 것에서 적절한 동반자에 관한 신중한 의사결정으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해당 부분을 구현하는 주제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 한 장으로 이동합니다. 솔로몬 한 장은 과도기적 배경입니다. 아버지 왕이 주요 현자이다. 현명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단순한 캐릭터 유형에서 복잡한 캐릭터 유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의 이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부로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현자의 말 1, 현자의 말 2 여기에는 왕실의 설정과 주요 현자인 현자의 그룹 또는 간부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들입니다. 명령과 명령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눈에 띄는 다양한 추악한 사회적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의 초기 단계에서 인식과 분별력이 커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 2장으로 갑니다. 솔로몬 2장은 다시 왕과 다른 통치자들의 초점을 맞춘 왕실 배경입니다. 의로운 통치자는 주요한 성인이다. 왕실 관리들이 눈에 띕니다. 왕궁에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왕의 결점과 정의와 정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현인에게 구현되어야 할 정의, 정의, 성실의 미덕이 항상 왕에게 구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그것이 현실인 세상을 탐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과 느무엘의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에는 외국 왕실의 환경이 있고 아굴이라는 왕실 조언자와 주요 현자로서 느무엘이라는 의로운 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자연과 사회의 다양한 사례가 눈에 띕니다. 동물과 자연계의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초점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아구르에서 발견한 지혜의 한계에서 현자의 대관식으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즉 토라와 정의, 정의, 고결함이라는 사회적 규범의 올바른 적용을 구현하는 의로운 왕과 여왕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서문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 잠언의 서문인 처음 7구절에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가 나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특히 사회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인 묵시 독자를 정의, 정의, 청렴의 미덕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커리큘럼 패턴은 7가지 지혜 컬렉션에 열고 닫는 이음새가 지혜 성장이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에서 보여졌습니다. 즉, 책의 최종 형태와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고 7권의 지혜 모음집 사이의 문학적 연결에 초점을 맞춘 구조적 정경 읽기는 의도적인 배열이 있다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훈련 요법의 특징인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7가지 리더십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미성숙한 켈로 지명자는 궁극적으로 사회와 왕실 리더십의 압력과 함정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준비가 되면서 성숙하고 입학하게 됩니다. 어린 소년은 야훼에 대한 경외심의 바탕을 둔 정의, 정의, 고결함의 미덕을 점진적으로 예시하여 사회에서 이러한 미덕을 옹호하는 탁월한 현자이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 그리고 우리의 잠언 공부가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함께 동행하는 데서 오는 참된 지혜를 얻으려는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잠언의 구조와 신학을 강의하는 디아어, 카일 더넘입니다. 세션 2. 진보된 지혜와 사회적 적용입니다.